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함. 모세는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었습니다. 34장에 이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 돌판에 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아직 산이 있을 때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크게 노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고든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한 면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또 한 면에서는 하산하여 이러한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일을 처리한 후 두 번째 산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손에 두 돌판을 가지고서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마디 아주 엄중한 말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만일 말이 여기서 그치고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그리 기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절에 와서 모세는 급히 경배했기에 기이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반절은 상반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고 엄숙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때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이 단지 은혜의 문제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만일 은혜라면 모든 것을 그냥 지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9절과 8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9절은 모세의 기도와 간구를 말합니다. 8절은 모세의 경배입니다. 먼저가 경배이고 나중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모세는 당신은 노하기를 더디하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며 사람의 악과 범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길이 그러하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당신이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아십니까? 어떤 형제가 받은 다루심은 당연한 것이나 그 형제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손이 재해지기를 기도한 적이 없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길 좀 바꾸소서, 그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마옵소서, 그가 병에 걸리지 말게 하옵시고 그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내가 말하거니와 당신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간구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시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즉시 순복하며 하나님이여 당신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도 틀리지 않음으로 인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고 당신의 길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만일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희와 함께 가시옵소서 라고 말한 듯합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때로 당신이 어떤 형제 집에 갔을 때 그의 자녀가 병에 걸린 것을 보고도 당신은 그들 부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들이 몇 마디 기도하자 당신은 즉시 하나님이 그 집에서 경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당신은 그 장소에서 경배를 얻지 못할 것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여 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소서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이여 내 아이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를 치료해 주소서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 길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말에서 하나님이 경배를 얻지 못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 말하지만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으로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당신이 한 형제의 집에 갔을 때 아이가 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 그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의 부모가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것이 옳습니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로 하여금 병을 앓게 하셨음을 인해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린 당신께 경배합니다. 당신이 하신 것은 다 좋습니다. 아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아이를 낫게 하여 주소서 라고 말했다 합시다.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배가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경배는 하나님 당신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나타내고 경배는 하나님의 필요를 나타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나타내고 경배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여기서 행한 것은 참으로 우리로 공과를 배우게 합니다. 그가 이같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만일 당신이 형벌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죄악을 우리에게 보응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또 만일 당신이 그들의 죄를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시면 난 어떻게 합니까? 만일 당신이 3,4대까지 보응하시면 나는 헛수고한 것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모세는 다만 경배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필요는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공과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 먼저 우리가 말할 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틀리지 않습니다. 입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길을 기뻐하고 그분이 정하신 일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심을 인해 경배함. 여호수아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 여호수아를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미 나이 들어 죽었고 아론도 죽었으며 오직 젊은 한 청년 여호수아만 남았었습니다.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이미 죽었고 젊은 청년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노숙한 모세도 이것을 할 수 없는데 젊은 청년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은 다 강하다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가?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기를 두려워하고 원망을 잘하는데 난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처지의 여호수아를 담대하지 못하다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도 담대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손에 칼을 뽑은 채 쥐고 있는 한 분 큰 사람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물음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희를 위해 왔다고 말했을 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아니라였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온 것도 그들의 대적을 돕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곧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또한 이것이 주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요 대적을 위하지도 않으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군대였다면 그분은 대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돕는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어떤 것을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통치하에 복종하는 문제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길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당신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대적을 돕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 서서 이쪽을 돕거나 저쪽을 돕는 분이 아니시라 군대 장관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복종하길 원하십니다. 그 많은 대적 앞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울 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적 앞에서 당신이 여호와께 복종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돕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내가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 삼고 자기를 위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길을 안다면 당신은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을 치는 것을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통솔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진을 치는 것을 도우시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군사들을 통솔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되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당신은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당신을 돕기 위한 칼이 빼내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을 인해 하나님께 경배함. 사사기에서 우리는 기드온에 관한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은 싸움에서 승리할지 실패할지에 대해 조금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가 미디안 사람의 진에 이를 때에 어떤 미디안 사람이 다른 미디안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이 미디안 사람을 치시는 것에 대해 경배했으며 그런 택하심과 그런 방법으로 미디안 사람을 치는 것에 대해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길과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로 경배하게 함을 봅니다. 많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쉽게 길을 열어주심을 인해 그분을 경배합니다. 300인이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간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자기 자녀 가운데에서 경배를 얻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경배와 영광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인해 하나님께 경배함.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는 실제로 경배의 영을 만질 수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그의 남편은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내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으므로 그녀는 화를 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셨고 아이가 젖을 뗄 때 한나는 아이를 실로에 있는 여호와 전에 데리고 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말을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놀라운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이 실로 보배롭다고 느낍니다. 다음 두 마디를 연결하여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서 내게 아이를 주신 고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보다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녀는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가 평생 화를 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가 바랐던 것은 오직 이 아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준 자를 내가 당신께 드리고 당신이 내게 주신 분깃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이것을 보았습니까? 이러한 사람만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거기서 한나는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그녀에게 지극히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그분이 그녀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신 사실도 아니며 심지어 그분이 주신 사무엘도 아니고 오직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기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그녀의 손에서 나왔을 때 즉시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헌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단을 본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배운 날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을 자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 오늘 다시 말하겠습니다. 나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한 말을 아주 보배롭게 느낍니다. 그가 이삭을 데리고 산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 종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거나 헌신하러 간 것이 아니라 경배하러 갔습니다.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경배입니다. 경배란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다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참된 헌신이 없이 참된 경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한 헌신이 없이 경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날 당신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사무엘을 얻는 이 한 소망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당신의 경배는 뒤따라오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을 주셨는 고로 나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차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는 이러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경배는 영원히 십자가와 함께 다니고 제단을 따라갑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제단이 있고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과 경배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없고 자기를 위해 무엇을 붙잡지 않는 곳에 경배가 있습니다. 경배란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경배란 다름이 아닌 내가 한쪽에 제쳐놓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모든 지위를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함. 하나님의 길이 항상 우리가 구하려고 기도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때에 하나님의 길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때에 하나님의 길은 순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아의 처 밧세바가 한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 아이가 죽을 것을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죄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 아이가 범죄로 인한 아이였지만 다윗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아버지와 같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다윗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임을 알 것입니다. 시편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결국 아들은 죽었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며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복종되지 않은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땅에 엎드려 온종일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예배를 보러 가지 않을 겁니다. 떡을 떼지도 않으며 당신께 기도하지도 않으며 간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다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를 때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며 변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하시느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심은 내게 너무하신 겁니다. 나는 당신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역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실망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신하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신하가 아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고 땅에 엎드렸는데 이제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경배란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거니와 경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길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후로 소극적이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투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때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표명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표명하심을 압니까? 많은 때에 그분 자신을 표명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천사와 마귀와 세상 사람들과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이 그분의 백성의 죄에 무관함을 표명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타락하여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천사와 마귀와 세상 사람과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일에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행정적인 손을 사용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운데 두시고 그분의 행정적인 손을 우리 위에 두시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때에 당신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말하거니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얻은 사람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사람은 엎드려 하나님께 내가 고난받은 것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면 아멘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면 당신의 행하심이 틀리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당신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기꺼이 받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경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이러한 체험은 그가 인간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이 느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의 체험에서 그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은 인간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에 살고 이 땅에 살지 않는 것과 같이 인간적이지 않고 뭔가 특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성정과 사랑이 있는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정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순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다툼과 따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보았다면 당신이 바라던 많은 것과 결정한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당신이 요구한 많은 것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길임으로 당신께 순복하여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본 조건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분의 나타남이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자신을 경배할 수 없고 순종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기까지 그분께 이끌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고 보배로운 것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종이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바로 바보 자매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 중에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길을 칭송합니다. 나는 이것이 그녀의 가장 깊은 기도이고 아주 강한 기도임을 압니다. 그녀는 수십 차례 하나님, 당신의 길을 칭송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순탄하거나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금식하였는데도 아이가 죽었다면 당신은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길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박탈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함.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엎드러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결함을 나타내게 하며 하나님 자신을 표명하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을 체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욥이라는 한 의인이 있는데 그에게는 소떼와 양떼와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의 양떼를 다 불살랐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바 사람이 와서 그의 모든 생축을 박탈해 갔다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은 와서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의 집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이 다 압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와서 강도를 당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네 사람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욥,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욥이 겉옷을 찢고 재를 무릅쓰고 머리를 깎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욥은 다윗과 다릅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은 순탄하지 않고 고통뿐이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몇 분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상실했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그가 하나님의 길을 복종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당신의 행하심은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거친 일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박탈하는 일을 하시고 그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의 길을 형통치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럴 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 못한 고로 계속 발로 차고 불평하며 왜 그러한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흙이 금이 되는 것과 같게 하고 왜 자신에게만 금을 흙으로 만드는 것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임하느냐고 말합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임하고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모든 것이 순탄한데 왜 나만은 순탄하지 않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면이 많은데 왜 당신이 당한 환경은 다르냐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당신이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이나 친구 가운데 환경에서 당신을 위한 안배한 길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 길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다 좋은 것입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순종할 때 당신은 경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경배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욥기 1장 20절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 처하든 나쁜 환경에 처하든 주님의 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대하든 저렇게 대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는 것에 대해 우린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 당신에게 죄가 없고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못한 점도 없으며 오히려 더 나은데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길을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행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당신 면전에 엎드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행한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가 계시를 얻음으로 인해 경배할 뿐 아니라 순종과 헌신을 가짐을 인해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로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순종은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게 한다는 이 두 방면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틀리지 않고 영원히 옳다고 말해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당신 면전에 엎드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안대한 모든 일 중에 나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자기 길을 택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저지하여 순조로움을 주지 않으시며 우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 당신이 왜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저렇게 대하고 나에게는 다르게 대하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선대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길을 받아들입니다. 일리가 있든 없든 다 받아들입니다. 유익이 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보고 당신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 그 이유를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것이라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왜 그러느냐고 우리가 묻지 않게 하소서. 모든 왜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모든 질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우리 각자가 당신의 보좌 앞 발등상에 앉아서 그 위에 당신이 밟고 우리가 당신께 순복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형제자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